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교파에는 그들의 그 시작했던 창시자가 있고 또 그들이 그 시작한 연대가 있고 그들이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문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캐톨릭이라든지, 정교회란다든지, 성공회란다든지, 누터교란다든지, 장로교란다든지, 감리교란다든지, 수많은 이런 교단들이 창시자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침례교 교파라고 이름 붙여 있는 이 침례교회는 창시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시작한 기원도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나쁘게 보는 쪽으로서 생각하면, 야, 그 침례교는 정말 별볼일 없는 그런 교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 창시자들로 이루어진 교파들이 보면, 그 창시자들이 예수님 이상과는 높은 우상의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마치 그분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의 현상을 보면서 오히려 이 침례교라고 하는 이 교파라고 할까? 뭐이 침례교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어떤 창시자가 없고 기원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어떤 문헌도 없고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런 하나의 은혜로운 그 사실이 아닐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침례교라고 시작을 하면서 스위스나 독일이나 또는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 모든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뚜렷한 어떤 창시자가 없고 그분들이 분명한 어떤 선을 그어놓은 것이 없이 각각 자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이 말씀 앞에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운동들로 이루어졌기 까닭에 어찌 보면 중구난방 같고 어찌 보면 제각각인 것 같고 어찌 보면 너무 무질서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한 가지 초점은 뭐냐고 하면, 로마 캐토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공통적으로 오늘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어린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교회 보고 유아 세례를 주면 이 아이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이런 전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침례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요술단지가 아니고 그게 마술을 부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하느니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침례교의 분모라고 그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다른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한 창시자가 없기 까닭에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기 까닭에 침례교의 특징이 뭐냐? 침례교의 거기다가 뭐 침례교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기 때문에 침례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침례의식을 주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걸 초점으로 삼는 그런 데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인정하고 보면서 이들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맨 먼저 이 운동들을 살펴볼 때에 제일 먼저 위시는 스위스에서 이 재침례 교도들에 대한 운동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하면 곤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즈, 블라우락이라고 하는 세 사람인데, 이분들이 지난 시간에 수없이 말씀드려왔던 저 유명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30미만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분들이 짧은 생애 동안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몇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침례교가 처음 출발부터 순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에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스위스 이제 모든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쯔빙글리부터 출발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모든 세 사람들이 쯔빙글리 문화에서 헬라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 이분들은 쯔빙글리가 이 쥬리히라고 하는 데에서 사역을 하러 오기 이전부터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새롭게 목회를 하러 왔던 쯔빙글리가 쥬리히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자로 왔을 때, 이분이 모든 도시민을 향해서 헬라어 성경 공부를 가지고서 공부를 가르치는 모습에 이분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동참해서 같이 공부하는 중에 차츰차츰 이분들을 공부하는 것 가운데에서 성경 중에 유아 세례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분들의 평소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때 이 재침례교들이 제기하는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가 없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쯔빙글리도 공부 시간에 긍정을 합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긍정을 하는데 목회는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선생님, 우리에게 공부할 때는 이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가르쳐 놓고, 이제는 그거를 왜 교회에서 실시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거 어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아세례가 안 맞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면 가르친 대로 목회도 현장을 그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쯔빙글리는 그렇게 시행할 수가 없었었어요. 왜 없었느냐? 자기는 신부였다가 이게 머리로서는 유아 세례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건 믿어도 자기 몸속으로 이끌어왔던 수많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단절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행하기가 역부족이었던 것이 쯔빙글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킹제임스를 번역했을 때에 그 모든 번역위원들이 성경의 원전을 놓고 바라볼 때에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100% 맞다는 얘기를 모든 번역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침례가 맞다고 하는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뒤넘겨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 당신은 앵글리칸 처치인 영국 성공회가 세리를 베풀고 있는데 이거를 침례라고 하는 성경에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영국 성공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알기는 알아도, 내용은 알기는 알아도 그냥 세리라고 합시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유아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지만은 이거를 완전히 단절시키기에는 자기 힘으로서는 역부족이어서 질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 재침례 교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을 하던 논쟁에 대한 얘기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쟁 때에는 자기 입장 때문에 쯔빙글리는 오히려 가르칠 때하고 전혀 다르게 유아세례가 옳다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르칠 때는 제자들한테는 성경 공부 때는 안 했고 목회할 때에는 이제는 유아세례가 맞다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로 인해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때에 이 쯔빙글리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모든 재침례교도 세 사람들은 아주 의기양양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록의 문헌에 의한다고 하면 이 열렬한 재침례교도들이 취리히에 있는 쯔빙글리 목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늙은 용처럼 교활하다.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목회하는 것 다르다. 그리고 이제는 앞에서 말하는데 이 모든 출입이 있는 시민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저 요나가 니누의 성을 가지고 와서 40일 기회를 준 것처럼 여러분들 저 늙은 용에 대해서 따르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그래야만 이 도시가 살아납니다. 그러고 막 도시를 그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이 쯔빙글리에 형편이 없는 그런 얘기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취리에 있는 모든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어찌됐든 이간이 교회 목사인데 이 평신도가 돼가지고 와서 저렇게 나발을 불고 저런다고 하는 건 이건 큰 문제거리라 싶어가지고 와서 이제는 시의회에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자, 이 재침례교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교회의 목사를 설교를 방해하는 자요. 우리의 전통적인 교회의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반대자들에게는 우리는 시의회의 이름으로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 이리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죽게 되는데 이제 이 쯔빙글리에 이제 모든 그 소나귀 안에서 시의회 경찰이 해가지고 저 유명한 콘라드 그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리히에 있는 시의원의 아들이었는데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을 갔어요.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몰래 도망을 가가지고 가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객지로 돌아다니다가 흑사병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게 이제 콘라드 그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스위스에서 제일 최초의 침례교회를 그 가정에서 지었던 펠릭스 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또 이제 유아세례를 반대했다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서 붙잡혀가지고 와서 유아세례를 반대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목 베어 죽고 그의 부인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너들 침례 좋아하니까 물이나 실컷 먹고 죽으라고 해서 물에다 익사를 당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그때 뭐냐고 하면 29살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아세례 받는다고 해서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유아세례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누가 죽을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렇게 죽어가면서라도 이 신앙을 고수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재침례교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블라우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유아세례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을 열심히 선전을 하고 다니니까 나중에 이분도 붙잡혀가지고 와서 이분이 목베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초기에 있었던 이 모든 스위스에서 재침례교의 세 명의 제자들은 누구에 죽냐고 하면 바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의회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천부가 30 미만의 처형을 당해서 죽었던 것이 스위스 재침례교도들의 하나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전해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그런데 거기는 쯔빙글리나 쯔빙글리의 사위였던 불린 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힘 가진 사람이 이런 못된 신앙을 가졌고 우리들에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쪽으로만 기록된 문헌이 일방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었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하느냐고 하면 스위스 취리히에 법정에 가면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세상 법정 재판 기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기록에 의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져 가지고 와서 이 얘기가 알려진 지 시작한 지가 불과 6, 70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쯔빙글리 이하의 모든 개혁자들에 의해서 매도가 되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벗겨지는 것이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침노교도들의 조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위스에서 적어도 제침노교도 지도자들이란 사람이 그레베리나 만처나 불라우락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가 짧게 죽었다. 그 정도밖에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냐고 문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문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고 하면 독일에 있는 제침례교도들이었는데 여러분들 독일에 있는 제침례교도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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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운동이었을 까닭에 이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학자들이 의한다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여섯 가지로 분류해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열세 가지로 분류해봐야 한다. 여러 가지 보는 견해가 다 다르는데 왜 보는 견해가 다르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기 까닭에 이들이 한결같지 않은 것이 하나의 그 당시 독일의 제침례교도 운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책에다가 이들의 운동을 한 뭐 3선 너무 작은 것 같고 13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6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가서 이분들에 대한 운동을 분류를 했는데 이들은 어떤 크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순수한 말씀 중심으로 일어났던 제침례 운동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신비적으로 아주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중시 여기는 그런 어떤 성령의 운동을 중시 여기는 신비적인 그런 제침례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대모를 하고 혁명을 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운동 성향으로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운동들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저는 그저 그 두세 가지 운동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운동들이 제침례 운동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성격이 다양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못된 사람 한쪽만 바라보고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설명을 안 될 수가 있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한참 열심히 잘 나갈 듯 했을 때 나를 만나던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정 목사 굉장했었어. 옛날에는 말이야 비행기를 타고 대구 부산을 댕기면서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강의를 하고 그 운동을 하는데 아주 참 대단했지. 옛날 고도마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냥 바닥을 기고 형편없이 고통할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아 정 목사 아유 말도 마라. 그 사람 미국 유학 갔다 왔더니 아주 바닥을 벅벅혔어. 그러니까 보는 경험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오늘 이 제침례교 운동이 독일 가운데서 각각 달랐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순수한 제침례교 운동들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이클 세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수도사로 출발을 했다가 그가 수도원 부원장을 하는 가운데서 루터의 서적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서들 가운데에서 이 문서 선교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해서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였던 사람이 루터의 그 유명한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이런 개혁 작품을 바라보고 천주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빵과 떡이 사제가 기도를 하고 난다면 이게 예수님의 2000년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이 미신 같고 마술 같은 얘기에 맞다. 내가 시행하고 있는 이거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독일에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기 한계가 있기 까닭에 이 마이클 세틀러는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은 스위스 있는 쯔빙글리한테 가서 그분에게 충분히 공부를 하는데 이 쯔빙글리가 개혁의 열정은 있지만 무엇의 문제가 한계가 있는 걸 느끼고 이제 쯔빙글리 문화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독자적인 사역을 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세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공헌을 했냐고 하면 1527년에 슐라이타임이라고 하는 독일과 그리고 스위스의 침례교도들이 우리가 뭐를 믿느냐라고 하는 최초의 슐라이타임 신앙고백서를 1527년에 만들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긍지가 되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 이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가 다 만들어진 것 가운데서 제일 빠른 게 뭐냐고 하면 1530년에 루터교에서 만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1530년.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건 1646년에 100년이 믿어지는 건데 이 재침례교도의 지도자였던 독일에 있는 마이클 세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인들과 스위스의 신앙이 공동으로 신앙고백할 슐라이타임 신앙고백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독일이든 스위스 사람이든 우리든 다 같은 한 하나님 밑에 한 성령 밑에 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신앙이 같다고 하는 신앙고백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역사의 잘 흔적을 잘 모르기 까닭에 우리가 긍지를 깨닫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침례교회의 모든 신앙고백서 가운데 1527년에 가장 최초의 아무도 신앙고백서를 만들지 않냐를 최초의 우리 재침례교들이 이미 이런 슐라임타임이라고 하는 신앙고백서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 마이클 세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얘기한다는 주요한 요점을 바라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경험하고 자기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는다. 이게 독일이나 스위스의 제일 1조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말이죠. 침례교를 한다든지 저도 그런 많은 경험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침례교 목회로 참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자꾸 졸라대니까 침례 안 받으면 큰 뭐 야단나는 줄 알고 하도 침례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침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거를.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요. 입으로 대답은 잘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도무지 그리스도가 그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는데 아 자매님 아무리 생각해도 한 1년 더 있다가 내년에 받으십시다 그러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라요. 그럼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목사님 이번에 이 참에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내는데 이번에 침례를 안 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할 수 없이 양심이 없는데 그 사람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와서 침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 양심이 꺼리지만서도 침례를 줬는데 이 침례를 줬대. 이 자매가 저 불광동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남들 침례 다 받고 난 다음에 오후에 가서 찝찝한 거기 가서 미지근한 데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참회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간에 그 찝찝한 물을 물 속에 푹 들어가면서 한 모금을 먹었대요. 그래, 왜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를 더잘 밀어줄 줄 알고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갸륵하기 까닭에. 여러분, 정말 또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이 교인들이, 이 장년들이 한 700명 교회를 나오는 교회인데, 아, 보니까 이 침례교회라고 간판만 걸었지. 이거 뭐 그냥 찬양되고 교사고 어디고 그냥 전부 다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이거 간판만 침례교회야. 이거 침례교회 하나도 없어요. 가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달 있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침례받지 않는 사람은 찬양대에도 앉을 수도 없고 교사로 임명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하죠. 아, 그랬더니 한 80명이 억지로 막 그냥 침례를 봐도 되는데 어떻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 침례가 기쁨으로 거듭난 침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찬양대 목사님이 임명을 안 한다니까 찬양대는 하고 싶은데 침례는 받아야 하고 주일학교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침례 안 받으면 교사가 안 된다니까 그 억지로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도 양심거리는 일을 했는데 이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독일이나 스위스에 있는 침례교들은 여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죄가 확실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간증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례를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슐라이타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의 제1조였다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하나의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놀라운 두 번째 사실은 뭐냐고 하면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남아있는 모든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져가서 오늘날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거 징계를 제대로 실시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지금부터 이 교회는 철저하게 그들을 사랑하기 까닭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까닭에 그래서 징계를 철저하게 실시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제2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참,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런 신앙으로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교회를 아주 착실하게 해나갔던 것이 이 마이클 세틀러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재침례교도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뭘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느냐고 하면은 유아 세례를 반대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가서 저 오스트라리아를 잡혀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는 화형을 당해 죽는데 그런데 오늘날 모든 개신교에 있는 학자들이라든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세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었길 까닭에 죽었다고 하는 한마디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마이클 세틀러가 저 오스트라리아에 있는 재판관에 가보면 그 재판관이 묻고 답했던 그 기록이 오늘날 문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거를 옮겨와가지고 재판 기록이 났던 그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라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좋다고 선전을 해서 체포를 했다. 당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나에게 요청이 될 때에 국가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고 하는 게내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국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요청을 할때 나는 국가에 내가 여 반역의 이름을 든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이게 내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침례교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당신은 유아 세리를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대답하기를 성경의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지 아무 의식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주지 않는 것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 것뿐이다. 당신은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를 반대했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들에게 존경받을 뿐은 이기는 하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중보자는 아니다. 그러기 까닭에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교리이지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당신은 미사를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란다든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미사가 뭐냐? 미사라고 하는 건 매주마다 희생의 반복이라고 하는 건데 주님이 지난주일날 또 피를 흘렸고 이번 주일에도 또 피를 흘린다고 하는 이 미사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당신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때에 세틀러가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슬람, 터키인을 죽여야만 평화가 온다고 했지만 진정한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없어도 평화가 있기 까닭에 전쟁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재판 기록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순수하게 믿었던 것이 독일에 있는 이런 하나의 순수한 재침여교도 운동들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발타사로 후브마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은 나이 28살 먹었을 때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이미 누터보다도 3년 전, 5년 전에 신학 박사를 받았던 분이었기 까닭에 이분이 오래 살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침례교에 대해서 엄청난 기여를 많이 했을 터인데 이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분도 정처 없이 쫓겨다니면서 독일이라고 하는 분위기 카톨릭이라고 하는 분위기 또는 루터교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신앙 하나를 바로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다가 독일에도 쫓겨다니고 또 쯔빙글리아에도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오스트라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모라비안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1년 동안 안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혁명적인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소문소문을 나는 걸 쯔빙글리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모라비안 군주들에게 저 이 후브마이아라고 하는 저 사람은 아주 악랄한 공산주의를 펼치는 사람이야. 위험하다. 저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가서 독일에 넘겨줘라. 그래서 어리석은 영주들이 모라비안 영주들이 이 후브마이아를 붙잡아가지고 가서 독일의 영주를 넘어줘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불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준비됐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아세례가 그 뭐게 대단하냐 생각하겠지만은 유아세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우리의 선각자여 우리들의 모든 선배들이 참 아무 힘 없이 죽어간 것이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침례가 맞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침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침례에 대한 그 순간에 얼마나 우리는 감격을 해야 되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흘려야 되며 오늘 우리들에게 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긍지를 가져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는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안 좋은 얘기 좀 해봅시다. 이 독일에서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독일 사람들이 침례교에 대해서는 제일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이 토마스 문처 뮌처라고도 하고 또 뮌스터 왕국이라고 하는 이 독일에 있는 어떤 그 이 재침례교도들 운동들 가운데서 너무 성격적으로 극렬하고 성격적인 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모든 행동면에서 너무 지나친 운동 성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이 침례교도 운동들을 참 아주 그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이 안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도 바라보면 목사들 가운데, 신부들 가운데, 스님들 가운데 옛날 중고등학교 땡길 때 다 좀 물 좀 먹은 사람들은 그들이 목사가 됐든 신부가 됐든 법사가 됐든지 간에 여전히 그 정신을 못 버리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한 벌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이 아무리 재침례 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물든 사람이 도무지 못 벗구는 사람 가운데 토마스 문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할레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급 신부로 출발을 하다가 루터의 책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성향이 바뀌어져가지고 누터 밑에 와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공부를 하고 누터 사람이 되니까 누터가 그 사람의 그 열정이 갸륵해가지고 지피카우라고 하는 조그마한 누터 관할구역에 있는데 목사를 거기다가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터의 지시를 받는 것 가지고는 양이 차질 아니하고 성령의 직통받는, 그래서 어떤 이런 말씀보다도 이 재침례교도들은 철두철미 한결같은 것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말씀의 모든 것을 근거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분들은 뭐냐고 하면은 직통계시를 받는 거예요.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었다. 이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지각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삼가 조심해야 될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도 신비주의 운동 가운데에서 이거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한결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기도만이 해서 환상을 봐서 무슨 은사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걸맞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대로 움직여야 힘이 나온다고 하면서 누터를 등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누터에게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면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이분이 드디어 예, 밀하우젠이라고 하는 어떤 소도시에 가가지고 이분이 시의원들을 하나를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 유명한 카리 복음이라고 하는 걸 내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카리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해가지고 와서 이 기독교가 뭐의 존재가 뭐냐, 기독교 존재라고 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셨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러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다. 왜 우리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려고 만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변화를 어떻게 시키냐? 말 가지고는 안 된다. 말 가지고. 말 가지고는 이 칼을 써야 된다. 그래 칼이 복음이에요 이분이. 칼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안 들으면 칼을 써야 한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정말 성경 인용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럴듯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귀를 기울이냐고 하면 농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맨날 이렇게 쫓겨당하는 우리들이 그거 뭘 우리가 이 신체를 바꾸고 우리 운명을 바꾸려냐고 하면 칼을 써야만 돼. 무력을 해야만 돼.
이런 얘기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해서 농민들이 점점 이 문체 앞에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농민들이 일어나는 운동이 1525년 5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6년 1월까지 자그만큼 한 1년 가까이 이 독일에 있는 전 국토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이 교회를 부시고 정부를 부시고 수많은 사람을 유교하면서 이 독일 사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농민들에게 혁명을 이렇게 부추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침례교 지도자인 토마스 문체라고 하는 고놈이다. 그래서 우리 독일의 역사 가운데서 이 농민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이렇게 초토화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짓밟아 했었던 가장 저질적인 지도자가 누구냐고 하면 토마스 문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이 독일 사람들 가운데 꽉 머리박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문체라고 하는 사람은 드디어 이제는 붙잡혀가지고 가서 이 사지가 뇌토막으로 절단나 죽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의 불이 타서 죽었지만 그 짧게 목회를 한 그 얘기는 별로 얘기가 아니고 농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가서 1년 가까이 전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를 뒤흔들어 놨다고 하는 그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사실은 이분이 그 이 사역을 한 기간이라고 하는 건 불과 1년 남짓 2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인데도 이 농민혁명으로 있었던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모든 노털한다든지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들 채침내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마스 문체와 같은 그런 어떤 못된 사회성향이 있는 그런 혁명을 주도하는 급진적이고 좌파고 이들이야말로 아주 분리자이고 개혁성향이 있고 이런 아주 못된 그런 모든 말들로 이들을 평가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직 매우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시각이 우리 한국 내에서도 지금도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제침례교도라고 한다고 하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이 뮌스터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거 뮌스터라고 하는 게 도시가 어디냐? 예, 독일 북서부에 있는 인구 한 3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참 이 도시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고 하면 일찍이 루터교가 들어간 그런 도시였지만은 이 도시의 모든 건 누가 주장을 하냐고 하면 주교가 도시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가서 이제 통치자도 되기도 하고 하나의 독일의 제후되는 아마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천주교 신부라고 하는 분이 한 도시의 하나의 시장도 되면서 또 뭐냐고 하면은 독일의 정부의 제후도 되면서 신부도 되고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독일에 있는 모든 그런 곳곳에서 주교에 의해서 이런 하나의 구가, 도가 통치를 받는 것이 곳곳에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교가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의 도에는, 그런 구에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지들이 전부 시청이고 구청이고 직원이기 까닭에 이 모든 시의 행정이란다니 모든 것은 신부에게 밑보였다가는 아무것도 되질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게 뮌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주교 시대가 되어 있던 이곳에 누가 들어가느냐고 하면 이제 이런 천주교가 아닌 하나의 개신교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가운데 먼저 들어간 것이 루터교였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열성적인 하나의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처음에 누가 열심히 일을 했냐고 하면 베르나트 로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했어요. 목회를 어느 정도를 잘했냐고 하면 자기는 공개적으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전혀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노드맨 목사님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목사님 이 돈 가지고 구제하세요. 이 돈 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면서 전국적에서 이 목회를 잘하는 노드맨 목사님한테 점점 뮌스터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냐고 하면 멜키오르 호프만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 주신 새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해석을 하냐 하니까 자기가 다니엘서 12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니까 장차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라스버그에서 주님이 재림해 오실 것이다 이러고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가운데에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가서 가면서 하는 노래가 아니다. 앞으로 주님께서는 이 스트라스버그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그 다시 오실 곳은 뮌스터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잘해서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예언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뮌스터로 꾸역꾸역꾸역 몰려들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뮌스터에 있는 얀 마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아주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폴란드 출신의 제과홍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다루는 데는 아주 능숙한 사람이어서 정치적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 뮌스터에 있는 모든 시의원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침례교도들로 있는 사람들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만들어가지고서 뭘 만드느냐고 하면 합법적으로 약 뮌스터에 있는 인구들 가운데 30만 명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7,500명 정도 1만 명 가까운 사람이 재침례교도를 만드는데 그 1만 명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뭐냐고 하면 시에 있는 요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그 멜키오르 호프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의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그러고는 이제는 이 문스터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 몰려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주교에 의해서 천주교에 의해서 다스려왔던 모든 주교군대를 그냥 시에서 다 몰아내버리고 그리고는 누터교도 다 몰아내버리고 카톨릭도 다 몰아내버리고 이 침례교도 판으로 이 뮌스터라고 하는 왕국을 건설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러놨던 주교군대가 일단은 불러놨다가 야 우리가 여기 몇백 년 여기 했는데 이런 광신자들에게 우리가 다 뺏기고 되었냐. 그래서 이제는 정비를 해가지고 뮌스터에 대해서 다시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 얀 마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됐다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기도원이가 정예부대 300명을 데려가지고 가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예 깃발 아래 나를 깔아라. 그러고는 이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되어 있는 주교군대한테 가가지고 가서 평정을 한다고 성 밖에 가가지고 가서 이 모든 사람 그냥 300명이 몰살을 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그 후임자였던 다른 사람들이 한 수를 더 떠서 이 라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이제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전쟁이 나가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에 그 이 뮌스터에는 여자가 세 명이나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가 너무 많은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뭐냐? 여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일부 다처주의가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뮌스터 왕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여자들을 몇 명씩 이랬는데 거느려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몇 명이냐면 15명의 모든 과부들을 자기 부인으로 거느리면서 수많은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렬하게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가던 그 뮌스터 왕국이 드디어 주교균에 의해서 완전히 7,500명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고 남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독일 사람들이 재침례교도 한다고 하면 아주 세틀러 간다더니 후브마이어에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문처의 하나의 농민 현동을 일으켰던 하나의 폭동의 선동자
뮌스터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남자 하나가 여자 몇 명씩 거느렸던 일부다 처제를 만들었던 이런 이단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독일의 재침례 교도들을 운동을 흐리게 만들어냈던 운동이었었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쉰 다음에 이제는 제대로 된 우리 저 네덜란드에서 메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이 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잘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줬던 그 얘기는 좀 쉬었다가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